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 협상이 13년 만에 최종 타결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18일간 협상에 집중했던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당국자들은 오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규제하고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담당 고위대표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란 핵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란은 앞으로 10년간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며 군사시설을 포함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합의 조항은 이란에 유엔의 사찰 요구를 즉각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란과 서방 6개국 중재위원회가 이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방의 제재는 이란이 핵합의 요건들을 준수하는 즉시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협상 과정에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금수 조치는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무기금수는 5년간, 미사일의 경우 8년간 수출입이 금지되지만 만일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판단이 나오면 조기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에 국제사회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의 외교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신뢰가 아닌 검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지금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오늘 새로운 희망의 장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어 이번 합의가 모든 당사국들의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위기 상황을 끝내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이란과의 가스관 건설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합의는 역사적 실수라며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계속 공격적 행동과 테러 행위를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경제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강연에서 우크라이나는 부패를 청산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정치 발전은 미국의 이익뿐 아니라 동부 유럽에도 이익이 된다며 앞으로 15년에서 20년이면 유럽이 고대하는 우크라이나의 성공 신화가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4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고 경제적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며 올해 말쯤 추가로 10억 달러의 차관 제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와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를 63%에서 15%까지 낮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우크라이나의 아르세니 야첸육 총리는 해외 투자가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에 중요하다며 국제 채권단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울릉도 근해에서 열흘 전 구조된 북한 선원 5명 가운데 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명을 송환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오전 11시에 송환을 원하는 북한 선원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이날 선원 5명 모두를 송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선원 가족들과 함께 판문점으로 나왔지만 나머지 선원 3명이 송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별다른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해경은 지난 4일 울릉도 근해에서 침몰 중이던 북한 선박 한 척과 선원 5명을 구조했습니다. 그 뒤 구조된 선원 가운데 3명은 망명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7월 14일 장량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저희 방송국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본부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보면 우주비행선 그림이나 지구 밖에 우주를 그려놓은 그림이 보이는데요. 상상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우주인들이 직접 타고 우주를 비행했던 또 직접 확인하고 그대로 그린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류에게 지구 밖의 세상인 우주의 비밀을 하나둘씩 밝혀주고 있는 나사가요. 또 하나의 사실을 인류 첫 번째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19일 발사된 뒤에 9년 6개월 동안 태양을 등지고 56억 7천만 킬로미터 거리의 우주 공간을 날아간 뒤에 밝혀낸 사실인데요. 이 명왕성이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관측한 크기보다 약간 더 크다고 합니다. 지름이 이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80km가 좀 더 크다고 하는군요. 자, 이게 어제 명왕성의 새로운 사실인데요. 이어서 조금 전에 한때 태양계의 아홉 번째 행성으로 불렸던 명왕성으로 가는 인류의 첫 여정이 정점을 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과학의 또 한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우주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가요. 오늘 여긴 미국 시간으로 아침이니까요. 오늘 오전 7시 49분에 명왕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약 12,500km 거리까지 접근했는데요. 미 우주과학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의 명왕성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하얀 색깔의 얼룩덜룩 검은 무늬가 있는 모습이더군요. 뉴 호라이즌스호가 수집한 정보를 모두 수신하려면은 한 1년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930년에 미국 천문학자가 발견한 명왕성, 인류의 우주과학에 어떤 정보를 열어줄지 허락할지 기대가 큽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오늘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4도에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에 안개 짙게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1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 19도에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고요. 20도에서 34도,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9도에서 33도. 도 분포, 개성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19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볼까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 영화 인터스텔라의 이 배경 골라봤습니다. 배경 음악 골라봤습니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주로 향하는 인간의 노력과 갈등을 담았는데요. Flying Drone 들어보시죠.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어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공식 출정식에서 보수적인 공약을 내세웠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이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그 선거법 관련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수천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 또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에 중독된 미국인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을 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정치인이 또 한 명 늘었네요.
네,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워커 주지사는 어제 저녁 위스콘신주 워케샤의 박람회장에서 이 공식 출정식을 가졌는데요.
네.
이 앞서 오전에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를 통해서 출마 사실을 밝히고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워커 주지사는 올해 47살로 비교적 젊은 편인데요. 미국인들을 위해 싸우고 또 승리하기 위해 대통령에 출마한다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어떤 험난한 과정에 더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이 워커 주지사가 공화당 경선에 나설이란 건 뭐 이미 예상돼 왔던 일인데요. 어제 출정식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워커 주지사는 미국을 사랑한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네.
미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미 워싱턴 정계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보다는 외부에서 온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바로 그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워커 주지사는 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 케어에서부터 이란과의 핵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많은 정책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자신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원칙을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보수적인 정책을 확고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를 줄이고 권력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네. 이 스콧 워커 주지사면은 이 공화당 내에서도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유명하지요.
네, 맞습니다. 이 워커 주지사 하면은 노동조합과의 충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이 워커 주지사는 노조의 힘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도입했고 이런 워커 주지사의 계획에 맞서 노조와 민주당이 주도해서 지난 2012년에 워커 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네.
이 미국 역사상 그 주민 소환 투표에서 최초로 승리한 주지사가 되면서 이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워커 주지사는 또 위스콘신 주지사로 일하면서 여러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였고 은닉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을 합법화했고 낙태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워커 주지사가 올해 초만 해도요,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죠.
네, 그 공식 출마 선언이 늦어지면서 일찍 출마 선언을 한 다른 후보들에게 지지자들이 좀 옮겨갔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워커 주지사 측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가면 다시 지지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워커 주지사는 이번 주에 네바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햄프셔주를 찾고 주말에는 아이오와주를 방문하는 등 일찍 그 예비선거와 당원대회를 실시하는 주를 찾아서 선거 유세를 펼칩니다.
네, 여러 경선 후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아이오와주죠. 미국 중서부에 있는 아이오와주는요, 제일 먼저 당원대회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이곳에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아이오와주에서 워커 주지사의 인기는 어떤가요?
네, 그 아이오와주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이 워커 주지사에게는 해볼 만한 곳입니다.
네.
이 워커 주지사는 반드시 아이오와주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이오와주에서 이겨야지만 다른 주에도 그 기세를 몰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최근 그 워커 주지사가 점점 더 그 강경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다른 주에서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 낙태를 좀 더 어렵게 한다거나 이 총기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그 보수적인 정책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그 독립 유권자들에게는 그다지 인기 있는 정책들이 아니기 때문이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대선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게 자금력일 텐데요.
네.
스캇 워커 주지사도 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또 본격적인 선거 자금 모금에 들어가게 될 텐데 자금 동원력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네, 스캇 워커 주지사는 위스콘신 주지사의 그 세 번 도전에서 두 번 승리했고요. 이제 현재 이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30만 명이 넘는 후원자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모금 금액 또한 총 8,300만 달러로 그 위스콘신 주선거 모금 역사상 최대 금액이었는데요.
네.
이 많은 금액이 위스콘신 주 밖에서 유입됐다고 합니다. 이 워커 주지사는 이번 대선을 선언하면서 최소한 2천만 달러의 자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데 이 기부 한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두 개의 외부 단체를 통해서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제 스콧 워커 주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서 공화당의 공식 대통령 경선 후보 15명이 됐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나간 게 아닌데요.
네.
이 오하이오주의 존 케이식 주지사와 짐 길모어 전 버지니아 주지사가 곧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러면 공화당 후보군은 17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선거법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고요?
네, 노스캐롤라이나 주 윈스턴 세일럼에서 선거법과 관련한 연방 재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3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개정된 이 주 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미국 법무부와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 NAACP의 여성 유권자 연맹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네.
13일 재판이 열리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선거법이 투표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못하도록 규정한 연방투표권법을 어긴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된 겁니다.
네. 자, 노스캐롤라이나 주 선거법에서 어떤 점이 위법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그 흑인과 중남미계들의 소수인종의 선거 참여를 막고 있다는 논란입니다.
네.
이 문제의 조항들을 보면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사전투표 기한을 일주일로 제한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18살인데 1, 2년 전에는 그 투표자 등록 서류를 미리 작성하면 1, 2년 전에 이 투표자 등록 서류를 미리 작성해두면 18살이 됐을 때 자동으로 유권자로 등록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예.
또 선거 당일 선거인 등록을 금지하고 지정된 선거구 외에서의 투표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규정이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이런 규정이 소수인종의 투표 참여를 왜 막는다는 건가요?
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흑인 유권자의 비율은 22%인데요. 하지만 흑인 유권자의 41%는 선거일 당일에 그 등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백인 유권자들에 비해서 지정 선거구 밖에서 투표하는 흑인은 두 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조항들이 금지되면서 투표에 참여하는 흑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입장 어떻습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소수계가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선거법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흑인과 중남미계의 투표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 선거법 재판이 시작되는 걸 기념하면서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 NAACP는 노스캐롤라이나 지부 주도로 어제 그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NAACP 노스캐롤라이나 지부장인 윌리엄 바보 목사는 이날 시위를 가리켜서 또 다른 셀마 행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1965년에 민권운동가들이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면서 이 엘라바마주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행진한 것에 빗댄 겁니다.
네.
1965년 당시에 주 경찰이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었고요. 결국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연방투표권법이 나오게 됐는데요. NAACP 측은 이번 재판의 결과 역시 이 노스캐롤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선거법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바로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주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선거법 개정이 있기 전에 연방대법원은 1965년에 개정된 투표권법 가운데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비롯한 일부 인종차별의 역사가 있는 주들이 소수계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법으로 개정할 때 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네.
이후 노스캐롤라이나 외에도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오하이오주와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등이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유사한 선거법을 채택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재판의 결과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참 많죠.
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전화 통화는 물론이고요. 인터넷 검색에 이메일 확인 또 개인 일정까지 알려주는 기능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을 잠시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일종의 중독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스마트폰인 애플사의 아이폰이 처음 세상에 선을 보인 게 8년 전인데요.
네.
이 8년 만에 미국인의 삶이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이 최근 미국인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3분의 1은 끊임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고 대답했고요.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은 잘 때도 이 스마트폰을 옆에다 두고 잔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잠도 불안해서 잘 못 자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이 일종의 사회적인 중독 현상이 되면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손전화의 기능과 또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기발한 생각이 번뜩이는 이들 발명품들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네. 저도 스마트폰을 워낙 즐겨서 사용하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내용인데요. 스마트폰 중독을 막는 발명품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링리라는 반지가 있는데요. 이 반지는 스마트폰의 여과장치와 연결이 돼 있어서 일부 알림음의 소리를 무금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메일이나 인터넷 사회의 관계망인 페이스북 같은 경우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거나 누군가 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 띠리링 하면서 알림 음이 오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 소리만 나면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네.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링리라는 반지를 끼고 있으면 이런 알림 음 소리를 듣지 않게 되거나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잠시 신경을 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 기술이 적용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그 똑똑한 시계인 애플 워치도 사실 스마트폰을 덜 들여다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네.
지난달에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과 의류 업체인 리바이스가 손을 잡고 최첨단 의류를 제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우도세 소매 끝동을 움직이면 이 스마트폰의 벨을, 벨 소리를 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참 신기한데요. 그런데 스마트폰 자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앱의 기능도 있다고요?
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 가운데 앱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또 사용 내역을 알려주는 앱도 있고요. 친구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을 공유하면서 누가 적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지 경쟁하는 일종의 게임 앱도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노폰이라는 제품도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 모양을 한 12달러짜리 플라스틱 모형으로 이름 그대로 전화기도 아니고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그냥 모형 전화기입니다.
네.
하지만 벌써 3,200대나 팔려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빈손으로 집을 나서는 게 이 어색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본의 아니게 스마트폰 중독이 된 현대인들에게 이런 제품들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네.
캔자스 대학 심리학과의 폴 애칠리 교수는 중독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이 중독 중독된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갖지 않는 한 성공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적인 도움을 통해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네.
결론은 다른 중독 현상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의 본인의 의지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에 소개됩니까?
네, 13일 월요일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한 연방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공화당이 지배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지난 2013년에 대대적으로 바꾼 주선거법이 흑인 유권자를 차별하는지 가리는 재판입니다.
네.
이 재판에서는 개정된 노스캐롤라이나 주선거법이 지난 1965년에 제정된 연방투표권법을 어긴 것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네.
오늘 다룰 주제가 Voting Rights Act, 바로 투표권법입니다.
네, 이 연방투표권법이라는 게 어떤 법인가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투표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네, 그러면 투표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하면 흑인 같은 소수 인종이 투표를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 예. 자, 그럼 이런 행위가 미국의 어두운 역사 가운데 하나인 인종차별하고 관계가 깊겠네요.
그렇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노예 해방을 추진하던 북부가 남북전쟁에서 이긴 뒤에도 한동안 흑인들의 권리가 크게 제한됐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특히 노예 제도를 지지했던 남부에서 두드러졌죠.
네.
또 이 남북전쟁이 마무리된 뒤에 마련된 수정헌법 15조가 인종을 근거로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중반까지도 미국 내 몇몇 지역에서는 흑인이나 중남미계 시민, 동양인 그리고 북미 원주민들이 투표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네, 헌법이 투표에서 인종차별을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몇몇 주가 헌법을 무시하면서 교묘하게 차별 정책을 유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가령 투표하려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고요. 또 영어를 일정 수준 할 줄 알아야지 투표할 권리를 주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전과자, 그러니까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투표하지 못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투표하려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아예 폭력을 써서 투표를 못하게 하는 사례도 많았었죠.
네. 참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았던 이 소수 인종, 특히 흑인들한테는 아주 불리한 규정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이 어떻게 없어진 건지 역시 1960년대 미국을 휩쓴 민권운동의 결과였나요?
맞습니다. 특히 1964년 그리고 1965년에 일어난 두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네.
먼저 1964년에는 흑인들이 투표하는 것을 독려하던 젊은 민권운동가 3명이 미시시피주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엔 65년에는 그 유명한 셀마 행진이 있었죠.
네.
이건 당시 민권운동가들이 흑인 권리 쟁취를 위해서 앨라베마주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행진하는 행사였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경찰이 폭력을 쓰면서 문제가 커집니다. 결국에는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여론이 민권운동 측에 유리하게 바뀌었고요. 이런 가운데 1965년 8월에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이 투표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투표권법에 서명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연방투표권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 법조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조, 4조 그리고 5조입니다.
네.
먼저 2조가 인종이나 피부색을 근거로 투표권 행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4조는 이 같은 법 5조에 적용을 받는 지역을 명시했습니다. 이 4조가 지정한 곳이 알라바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그리고 버지니아 주까지 이 9개 주 안에 전 지역에 들어가고요. 또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주 일부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투표권법 4조가 지적한 9개의 주가 대개 그 과거에 인종차별이 강한 지역이었죠.
맞습니다. 이 바로 인종차별과 관련된 역사를 고려해서 정한 거죠.
네.
그리고 투표권법 5조는 이 4조에 지정된 지역들이 투표 관련법을 고칠 때는 미리 연방 법무부나 아니면 이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항은 같은 법 4조와 함께 과거 투표 과정에서 소수 인종을 노골적으로 차별한 전력이 있는 지역들이 투표 관련 규정을 멋대로 고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5조는 기한이 있는데요. 오는 2031년에 효력이 끝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연방투표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이 연방 대법원에서 이 투표권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3년에 나온 판결이었는데요.
네.
엘라베마주 셸비 카운티가 당시 연방 법무부 장관이었던 에릭 홀더를 상대로 놓은 소송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5-4로 투표권법 제4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이 4조라면 아까 설명하셨듯이 9개 주와 다른 주의 몇몇 지역이 이 투표권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4조가 위헌이 되니까 이제 4조가 지정한 지역들에서는 투표 관련 법을 고칠 때 미리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4조가 투표권법에서 핵심적인 조항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5조가 이 대법원 판결에서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4조가 없으면 이 5조가 크게 효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당시에 판결을 두고 민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물론 이제 족쇄가 풀린 지역들에서 이 투표 관련 규정들을 자유롭게 고쳐나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럼 월요일 13일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된 재판도 이런 움직임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년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고친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지정된 투표일 이전에 투표하는 조기 투표의 기간을 단축했고요.
네.
또 투표하는 나라에도 등록하고 바로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그리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고 장차 투표권이 생길 고등학교 학생들을 미리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없애는 따위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조처가 흑인 같은 소수 인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결국 이게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투표권법을 어긴다는 주장이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이 소송이 NAACP, 즉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같은 민권단체들하고 연방법무부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를 상대로 낸 건데요.
네.
과연 지역 연방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루이 암스트롱이 부릅니다. Life is so peculiar 골라봤습니다. Mama didn't do that. Life is so peculiar. You get so wet in the rain. You know it too. Mm-hmm. You get so warm in the sunshine. Get my suntan. It doesn't pay to complain. I never complain. When I get up each morning, there's nothing to breathe but air. Yeah, and when I look in the mirror, there's nothing to comb but hair. And when I sit down to breakfast, there's nothing to eat but food. Life is so peculiar, but you can't stay home and brood. Oh, life. Tell them about it, Pops. It's so peculiar. The desert's only got sand, and you know. That's grand. The ocean's only got water, and you can't drink it all up. You never know where you stand. When I go out to dinner, there's nothing to wear but clothes. Yeah. And whenever I get sleepy, there's nothing to do but doze. Yeah. And whenever I get thirsty, there's nothing to do but drink. Life is so peculiar that it makes you stop and think. Yes, life. Baba Duwebuwa.
is so peculiar.
It sure is.
A fork belongs with a knife.
It sure does. Corned beef is lost without cabbage.
I love cabbage. Husband should have a wife.
Yes, life is so peculiar, but as everybody says, that's life. Street. You can't be sure of a thing.
When I get tired of resting, there's nothing to do but walk.
Walk it off, Bob.
And when I don't care to listen, there's nothing to do but talk.
Keep your big mouth shut.
When I'm up in the airplane, there's nothing to do but fly.
Mm-hmm.
Life is so peculiar, but I often wonder why.
Oh, life. Baba Duwebua.
It's so peculiar.
Sure is.
A fork belongs with a knife, you know.
Mm-hmm. Corned beef is lost without cabbage.
Leftover cabbage?
Yeah.
A husband should have a wife.
Yes, life is so peculiar, but as everybody says, that's life.
One more for me, Jim.
That's life.
Let me have one, Jack.
That's life.
All together.
That's life. Yeah!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명이자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를 그린 영화 존 애덤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식민지 의회가 드디어 독립을 선언한 대목까지 소개해드렸었죠?
그렇습니다. 북미 식민지 13개주의 대표들이 모인 대륙회의가 1776년 7월 2일 버지니아주가 제출한 독립결의안을 승인하고요. 이틀 뒤인 7월 4일에는 독립선언서를 승인합니다.
네, 독립선언서가 1776년에 나오지만 이 독립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케네스 데이비스 씨는 독립선언서가 나오기 1년 전에 독립전쟁이 시작됐다고 설명합니다.
The war had started a full year earlier in April of
1775. 1775년 4월, 그러니까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하기 1년 전에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됐죠. 이 해에는 벙커힐 전투도 있었고요. 5월에는 독립군이 타이콘데로가 요새에서 영국군으로부터 대포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조지 워싱턴이 독립군 사령관이 됐죠.
I thought I had lost you. When the news came that the British had taken Philadelphia, but you are here now. And you are safe.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대륙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존 애덤스는 모처럼 집에 돌아온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뒤 남편의 안전을 걱정하던 아내 에비게일은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에비게일의 편안함은 오래가지 못할 처지였다.
I am needed in Paris.
You are needed here, John. Your children. Your example.
에비게일은 남편이 미국을 대표해 프랑스로 도움을 청하러 떠난다는 소식에 절망한다. 에비게일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프랑스 행을 말린다. 하지만 애덤스는 자신의 프랑스 행에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아내의 애타는 청을 거절한다. 결국 존 애덤스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큰아들 존 퀸시 애덤스를 데리고 대서양 횡단길에 오른다.
그런데 당시 신생국 미국은 왜 유럽에 있는 나라 프랑스에 도움을 청했을까요? 그 이유를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스탠리 웨인트롭 교수로부터 들어봅니다.
So when the American Revolution actually began, there was no way to make gunpowder in America.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됐을 때 미국 안에서는 총이나 대포를 쏠 때 꼭 있어야 되는 화약을 만들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총이나 대포를 만들 공장도 없었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영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프랑스로 눈을 돌렸습니다. 독립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얻고 또 직접 프랑스군을 불러다가 도움을 받으려고 당시 영국의 적이었던 프랑스에 손을 내민 거죠.
대서양 횡단 항해에서 가진 고생을 한 애덤스 부자는 결국 프랑스에 도착합니다. 파리에 당도한 존 애덤스는 자신보다 앞서 프랑스로 파견된 벤저민 프랭클린을 만납니다.
Mr. Adams.
Ah, welcome.
Dr. Franklin.
Well, you forgive me if I don't rise.
파리에 도착한 존 애덤스는 현지 분위기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고 느낀다. 특히 미국 대표단 가운데 한 명으로 먼저 파리에 들어온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시 유럽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사교 생활을 즐기며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You are a very good man, John Adams, a very moral man, but you are not a man for Paris.
애덤스의 눈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행동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애덤스는 빨리 프랑스와 조약을 맺어 미국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야 하는 상황인데 프랭클린은 사교 생활에 더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한 것이다.
What are you thinking of? A good diplomat, Mr. Adams, observes much, acts little, and speaks softly.
1, 2차 대륙 회의에서 미국이 독립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힘을 합했던 벤저민 프랭클린과 존 애덤스는 하지만 프랑스 파리에서는 사이가 틀어집니다.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H.W. 브랜드 박사는 당시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His relationship with John Adams was famously difficult. And Adams was one.
프랑스에서 두 사람 관계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존 애덤스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미국이 필요한 걸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프랑스에 너무 저자세를 보인다고 생각했죠. 반면에 프랭클린은 애덤스가 외교의 기본을 모르고 프랑스 정부에 무례하게 굴어서 일을 망친다고 여겼습니다.
Well, Mr. Adams,
the Congress have named you the sole minister plenipotentiary to the court of King Louis, sir.
Indeed.
프랑스 파리에서 벤저민 프랭클린과 반목하던 존 애덤스는 어느 날 본국에서 날라온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는 존 애덤스에게 파리를 떠나 네덜란드로 가서 그곳 정부의 도움을 청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존 애덤스는 씁쓸한 마음으로 파리를 떠납니다.
How much money do you seek, Mr. Adams?
An initial loan of $10 million.
의기소침한 채 네덜란드로 건너간 존 애덤스는 네덜란드 정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애덤스는 막 독립을 선언한 미국에 돈을 구워달라고 요청하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위험이 너무 크다면서 애덤스의 요청에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Now, now. My name is Mr. Dana.
Yes, sir.
Good journey to you, General.
프랑스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애덤스는 대표단을 따로 만들어 이들을 러시아로 보낸다. 바로 러시아의 도움을 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존 애덤스는 이 대표단에 자신의 장남인 존 퀸시 애덤스를 합류시킨다. 그런데 존 애덤스가 미국 대표로 유럽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본국인 미국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 바로 독립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것이다.
1781년 신생국 미국이 유럽의 강국 프랑스와 스페인의 도움을 받아 필사적으로 싸운 결과 드디어 전쟁을 끝맺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합니다. 바로 요크타운 전투에서 독립군이 승리한 건데요.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케네스 데이비스 씨는 이 전투에서 프랑스가 큰 도움을 줬다고 말합니다.
Well, of course, 1775, the war starts. A year later is independence, and it's a long, dragged out war.
1775년에 전쟁이 시작되고 다음 해에 미합중국이 독립한다고 선언하죠. 이 독립전쟁은 아주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781년 요크타운에서 워싱턴 장군이 영국군을 크게 물리치면서 전쟁이 비공식적으로 끝나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독립군 측에 크게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프랑스 사람 마르키 데 라파예트 같은 경우는 요크타운 전투의 영웅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사실 이 요크타운 전투뿐만 아니라 전체 독립전쟁에서 프랑스의 도움이 없었다면 독립군이 이길 수 없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독립군이 쓴 화약의 90%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죠.
And brought us the glorious news of the surrender of Lord Cornwallis. And brought us the glorious news of the surrender of Lord Cornwallis and his army prisoners of war to the Allied army under the command of our illustrious general.
1781년 10월 코널리스 장군이 병력 8,000명을 이끌고 요크타운에서 항복하자 드디어 영국 정부는 식민지 지배를 포기했습니다. 마침내 독립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 결과 오랫동안 외국에 있었던 존 애덤스가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 에비게일을 만나게 됩니다. 독립전쟁이 끝나고 영국과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파리에 남은 존 애덤스는 부인 에비게일을 파리로 부릅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존 애덤스를 영국과의 협상을 전담할 사람으로 뽑자 애덤스는 에비게일과 함께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드디어 1783년 벤저민 프랭클린과 존 애덤스 그리고 존 제이가 미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국 독립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자, 드디어 1783년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국이 독립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조약을 체결할 때 미국의 영토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당시 미합중국은 미국 남부인 지금의 루이지애나주 뉴얼리언즈와 플로리다만을 제외한 곳 그러니까 대서양 서쪽에서 미시시피강에 이르는 지역을 영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북쪽 국경은 오데호와 퀘벡 그리고 노바스코시아 지역의 경계선을 따라서 그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존 애덤스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엔 어떤 내용 소개되나요?
네, 독립한 미국이 헌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나라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opportunity. So many opportunities. When I think of that word opportunity, 저는 opportunity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면 I am reminded of how so many people view the United States as the land of opportunity.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는 게 떠오릅니다. There are so many opportunities here in America. 미국에서 자란 제가 봐도 미국은 역시 기회의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학생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면 무척 들뜹니다. Why? 왜냐면요, 미국 학교에서는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Colleges here in America make classroom experiences more creative. 미국 대학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창의적이 되도록 도와주고요. 교실을 떠나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목적의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Well, let's hear why Aaron is excited to study in America. 오늘의 영어 표현인 so many opportunities. So many opportunities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기 전에 제가 Aaron과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exciting thing about going to school in America?
I mean, you just have so many opportunities of, like, different choices of what you could do. And if you really like doing something, you can find somewhere to do it.
And as a freshman, you're excited for that?
Yeah, I mean, anything you want to do, you can do here.
제가 에런에게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왜 좋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You have so many opportunities of different choices of what you could do.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고요. Anything you want to do, you can do here.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opportunity. So many opportunities이죠. Opportunity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o many, 아주 많은 opportunities, 기회. 그러니까 so many opportunities, 아주 많은 기회라는 뜻이죠. Aaron은 you have so many opportunities of different choices of what you could do 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exciting thing about going to school in America?
I mean, you just have so many opportunities of, like, different choices of what you could do. And if you really like doing something, you can find somewhere to do it.
And as a freshman, you're excited for that?
Yeah, I mean, anything you want to do, you can do here.
Now it's your turn. I'll give you some examples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that in English. 걱정하지 마. 앞으로 또 다른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렇죠? Don't worry, there are so many opportunities ahead. 나는 수년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 맞습니다. I have had so many opportunities over the years. I have had so many opportunities over the years. It wasn't that bad, right? Opportunity. So many opportunities.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정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anity hangs by a thread. I lose my way, but still you seem to understand. Now and forever, I will be your man. Sometimes I just hold you, too caught up in me to see. I'm holding a fortune that heaven has given to me. I'll try to show. Now and forever.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3년 7월 14일 오늘.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통령과 대통령이 된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인 제럴드 보드가 미국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제럴드 포드는 1949년 미시간주에서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어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 시 부통령이었던 스피로 에그뉴가 뇌물사건에 연루돼 사임하게 되자 포드는 닉슨 대통령에 의해 지명돼 미국의 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자 당시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보드가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Mr. Vice President, are you prepared to take the oath of offic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am, sir.
If you will raise your right hand and repeat after me.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중동 평화와 냉전 시대 긴장 완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퇴임 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여생을 보내던 포드는 미국에서 가장 장수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긴 채 2006년 9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87년 7월 14일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고안된 국제어 에스페란토가 발표됩니다. 희망자라는 뜻의 이 에스페란토를 개발한 사람은 폴란드의 자멘호프였습니다. 당시 자멘호프가 살던 폴란드의 비아위스토크에는 폴란드와 독일, 유대, 러시아 이렇게 네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민족이 어울려 살다 보니 이 비아위스토크에서는 많은 오해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본 자멘호프는 만인의 공통어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877년부터 8년에 걸쳐 자신이 고교 시절 만든 보편어를 바탕으로 국제어를 연구 개량해 마침내 에스페란토를 완성합니다. 언어를 통해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되길 바라는 자멘호프의 희망이 들어있는 이 에스페란토는 현재 전 세계 약 200만 명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